역사 고정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녹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마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또는 전쟁 그 이외의 사정은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인데 그런 변명을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옥스퍼드 세계사를 역사 고정 강의와 함께 읽어왔는데 그 출판사에 뭐 출판사는 아니고 출판사에 있는 분하고 암시적으로 그 양해를 구했고 또 번역자에게도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가 다르고 하니까 역사 고정 강의하고 함께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고정 강의만 녹음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옥스퍼드 세계사는 안 하냐? 그거는 강요원의 북리스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옮겨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역사 옥스퍼드 세계사는 지금 3장까지인가 했죠. 네, 4장부터는 북리스트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사 고정 강의는 그냥 쭉 하던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변명은 짧게 해야 한다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에는 제 8강, 9강, 그리고 10강 이렇게 읽어볼까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거를 좀 오늘 좀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선 8강을 보면 전쟁의 추악함과 잔혹함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서술은 냉정하다. 잔혹한 교사로서의 전쟁. 전쟁은 말의 의미와 가치를 전도시키고 그에 따라 기존의 객관적 질서를 파괴한다. 잔혹한 교사로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예, 역사에 관한 책 중에서도 이게 티키디데스의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 정도는 나올 만한데 그게 바로 잔혹한 교사다. 잔혹하다는 것하고 교사라고 하는 것하고 이 표현이 정말 절묘하고 기가 막힙니다. 제8강은 전쟁론입니다. 투키디데스의 전쟁론. 케르키라 내전을 서술하고 곧바로 전쟁에 관한 생각을 피려고 하는데 케르키라 내전이 있고 나서 그걸 생각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 케르키라 내전은 우리가 지난번에 12번째 시간에 보았듯이 굉장히 그 잔인한 전쟁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정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잔인하다는 것이겠죠. 이제 전쟁에 관한 그 얘기에서 유명한 것은 프로이센의 장군 클라우제비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전쟁은 하는 것인데 정치 수단의 하나인데 그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클라우제비치의 이런 생각 자체가 투키디데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118페이지에 제가 길게 인용해 놓은 것 이 부분은 인용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다가 인용문 이렇게 있으면 잘 안 읽고 넘어가요. 저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 좀 읽었으면 하고 내놓은 것이고 길게 인용해 놓은 거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달아놓은 것보다는 이 원문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원문을 한꺼번에 읽어내기가 좀 힘드니까 지겹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해설을 끼워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투키디데스 같은 고전은 제가 해설을 달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읽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번 내란은 그처럼 잔혹한 양상을 띄었고 처음 발생한 내란인 만큼 충격적이었다. 실제로 나중에는 헬라스 세계 전체가 동란에 휘말려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투키디데스는 바로 얘기하죠. 나라마다 서로 경쟁 관계인 정파가 있다. 그리고 민중파 지도자들은 아테나인들을, 소수파는 라케다이몬인들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혹해졌는가 원인을 들어 말하죠. 일단 나라마다 경쟁관계인 정파가 있다. 그런데 그 정파들이 외부 세력을 또 불러들인다. 네. 평화시에는 이렇게 그렇게 안 하는데 전시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원군을 불러들여서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투키디데스가 보기에는 그게 원인이 되어서 폴레모스, 즉 국제간, 나라간 전쟁이 스타시스, 내부의 내란하고 연결되면서 큰 고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란이 발생한 도시들은 먼저 내란이 발생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듣고는 권력을 장악하는 치밀한 방법과 전대미문의 잔혹한 보복 행위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달리 극단으로 흘렀다. 본보기가 될 만한 사건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네, 이중의 전선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18페이지 맨 밑에 제가 내부와 외부에 걸친 이중의 전선이 형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중의 전선이 그러면 이렇게 잔혹함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상황에서는 전쟁에 의해서 뭐가 변화가 되겠죠. 꼭 전쟁만이 아니라 해도 사람이 어떤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겪으면 막 이렇게 의식이 변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런 극단적인 사태들이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기가 쉽죠. 그것을 이제 투키디데스는 사람들은 행위를 평가하는데 통상적으로 쓰던 말의 뜻을 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좀 1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객관적 질서가 파괴되니까 그 가치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객관적 질서가 파괴되면은 가장 그 인간에게 있어서 평소에는 억눌려 있는 것들, 그런 노모스, 규범에 의해서 억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82장에서는 일반론을 얘기하고 83장에서는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이끌어내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인간에게는 변함없는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히 디데스는.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에 대한 페시미스틱한 염세적인 파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아, 사람이 좀 몰리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 보다 정도까지만 네, 언제 어디서나 저것이 드러난다는 곤란하고 그렇게 가면 좀 너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속상하니까 그 투키디데스의 이걸 읽으면서 속상하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른바 국제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네, 국제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위의 권위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거를 지금 제가 제 8강에서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은 122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서 둘째 줄에 투키디데스는 폴리스에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던 시기에 나타난 첨예한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국제 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학문 분과가 있죠. 국제 관계론,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과가 있죠. 그 학문 분과에서 IR이라고 해요. IR. 예, 국제정치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국제관계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분과에서 자기네들의 그 학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대개 투키디데스부터 얘기를 합니다. 투키디데스의 이전에도 그런 이런 책은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그 어떤 한 나라가 아무리 훌륭한 나라라 해도 다른 나라와 맞부딪혔을 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전쟁은 또 어떠한가, 또 그들 사이의 외교적인 교섭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투키디데스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투키디데스는 국제관계론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에, 정치학의 하위 영역이죠. 국제관계론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에 중요한 그 출발점으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정치사상에는 대체로 이제 권력론. 예, 권력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잡고 권위체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권위 있는 정치 집단은 그런 걸 다루고, 두 번째로는 정의론, 올바름에 관해서 다루는 것.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그런 게 대표적인 저작이죠. 존 롤스의 정의론 이런 것들도 그런 것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힌 그 마이클 샌델인가요? 그 사람의 책은 제목은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인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각각의 개인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국제관계론. 이것이 정치사상의 새 영역입니다. 현대에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즉 UN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UN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참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미합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입니다. 국제사회 뭐 이런 얘기할 때도 그런 말하죠. 게르키라 내전에 이어서 전쟁에 관한 자신의 생각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투키디데스는 국제관계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게 8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9강은 9강의 목차 요약문을 보면 멜로스를 침략한 아테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만 해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분쟁을 다루는 상위 권위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보편적인 선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침략 전쟁을 펼쳐 보이고 가서 막 광기에 휩싸인 인간들이 현실적 힘의 우위를 앞세운 제압의 논리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테나의 제국주의는 실패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국제사회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죠. 아테나이가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아테나이가 플라톤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착한 나라인 줄 알았죠. 민주정의 국가니까. 근데 민주정 국가라고 다 착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악할 수 있어요. 제일 나쁜 짓 많이 했죠. 이렇게 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읽으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그 깨달음 뭐냐. 아테나이가 나쁜 짓 제일 많이 했다 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멜로스 회담. 멜로스 회담.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제 국제관계론의 책 보면은 이 멜로스 회담 얘기가 꼭 들어갑니다. 그 사례. 이 사례가 꼭 들어가요. 멜로스 회담의 사례. 이게 중요합니다. 아테나이가 주도하는 멜로스 동맹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 멜로스 섬 사람들은. 그런데 종족은 도리스인이었기 때문에 스파르타족과 가까웠어. 그래서 아테나이가 거기 가서 이제 어느 쪽에다가 너네들 어디 편에 설 거냐 이걸 강요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적과 아군의 구별이 명백해져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적과 아군의 구별, 이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뭐예요? 칼 슈미트의 그 정치 개념이잖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PR의 구분이다. 참으로 처참한 데피니션이죠. 처참한 데피니션. 처참하죠. 그 적과 아군밖에 없는 전장터라고 생각, 전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전장터는 동호반복이네요. 역전앞이네. 전쟁터는 말이 맞지만 전장이죠. 적과 아군밖에 없는 전장이 정치다. 이렇게 말하면 정치는 죽이고 살리는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완전히 절멸시켜야 하는. 뭐 저도 뭐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민정당 그 잔당들은 좀 소탕을 해야죠. 멜로스 섬은 아테나이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스파르타에 의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정말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 시절에 쿠바 있잖아요. 쿠바 침공. 피그스만 침공이라. 피그스는 그러니까 돼지라는 뜻인데. 그것하고 또 이거 멜로스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논의들도 꽤 있습니다. 적인, 잠재적으로는 적이야. 아직 확실하게 내 적이라고 저놈들은 선언을 안 했어. 그런데 이것들이 이게 가까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테나이에서는. 이게, 게다가 이 섬이야. 그러니까 해상에, 우리 해상 헤게모니를 좀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이 헤게모니가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125페이지에 제가 그렇게 얘기 써놨잖아요. 그것마저도 위협당할 상황에 직면하니까 아테나이는 멜로스인들을 공격하기로 했다. 전쟁은 명백한 적대행위가 있어야만 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앞으로 생겨날 위협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도 시작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원래 그랬습니다. 스파르타, 라케다이몬이 아테나의 세력 신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린토스하고 이렇게 케르키라하고 뭐 이렇게 에피담노스에서 뭐 이렇게 다투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단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멜로스를 기어이 여기서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정말 빈말처럼 보이지만 휩쓸기 전에 뭔가를 좀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시작이 됐고 둘째 단계가 아테나의 사절단과 멜로스 위원단의 회담. 이게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멜리안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멜로스 회담. 네, 그 대화가 회담이라고 하는데 뭐 일방적이죠. 케이건이,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이제 아테나이는 페리클레스의 온건한 제국 정책을 실패작으로 보고 완전히 포기했으며 미래의 저항과 반란을 무산시키려는 바람으로 클레온의 강경책을 선택했다. 조지 부시, 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시대에 그 미합중국의 주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네오 컨서버티브, 그 신보수, 그래가지고 네오콘이라고 뭐 불렸잖아요. 그 네오콘하고 이 도널드 케이건 교수하고도 좀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네오콘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대외정책에 관한, 국제관계론에 관한 기본적인 기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투키디데스, 네, 클레온의 강경책을. 네오콘은 시카고 대학에서 고전을 가르쳤던 그 레오 슈트라우스. 레오 슈트라우스가 사실은 칼 슈미트의 제자인데요. 그 사람의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꼭 뭐 그렇지는 않아요. 도널드 케이건 교수의 그 서술 12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미래의 저항과 반란을 무산시키려는 바람으로 클레온의 강경책을 선택했다.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멜로스 회담을 보는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할 것인가? 제가 국제정치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논의들을 간략하게 127페이지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다. 미래에 저항과 반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곧바로 행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관료제 모형이다. 이런 것들. 셋째는 정부 정치 모델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모르겠는데 좀 뭐 알아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국제정치학에서 이런 건 많이 다루는데 이거는 저 대통령과 권력 뭐 이런 책을 보면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국제정치학 열심히 공부하고 뭐 죄송합니다. 한 20분 넘어가면 이제 정말 이제 모가지가 좀 잘 안 돼요. 네. 예, 이 국제정치학 모형을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투키디데스는 여기서 뭔가 투키디데스에게 그런 모형이 있지는 않았죠. 그냥 잔인한 교사로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테나이를 현실 정치적 정책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테나이가 멜로스처럼 작고 힘없는 폴리스를 무력으로 침략한 것은 명백한 실패죠. 명백한 실패죠. 128페이지에 앙드레 보나르의 그리스인 이야기, 거기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인용해 놨는데, 요건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27년 동안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나의 지배체제와의 그리스 통합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아테네아의 제국주의가 실패했음을 의미했다. 무력에 있어서나 설득력에 있어서나 요 둘을 합하면 헤게모니라고 하는데, 무력과 설득력을 합하면 헤게모니라고 하는데,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씨앗으로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해서 그 상위 권위체로 올라서지 못했다. 즉 폴리스 대 폴리스라고 하는 이런 그 쟁투의 상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테나이는 히랍 세계에서, 헬라스 세계에서 결국 궁극적인 권위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멜로스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테나의 사절단이 멜로스에 가서 좀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아테나의 사절단이 했던 얘기가 딱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테나의 사절단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강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하고 약자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우리 못지않게 아실 텐데요. 이런 말 해버리면 얼마나 그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그 유명한 그 누구죠? 저는 그 영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딱 줘버리니까 이제 이때는 멜로스 사람을 또 우리가 뭐 다 죽더라도 이긴데 예. 정의란 강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하고 네. 이때 아테나이가 가지고 있는 아테나이 민주파 의회를 지배하고 있던 민주파 가지고 있던 정의론이 이거죠.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국가 정체 거기에 보면 폴레마르코스 말고 트라시마코스가 하는 얘기가 올바름은 강자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플라톤의 생각이 당시 아테나이에는 전혀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통용되지도 않았고요. 바로 그 폴레마르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트라시마코스의 생각 이런 걸 가졌다가 이게 바로 약육강신입니다. The strong do what they have the power to do and the weak accept what they have to accept. Strong하고 그 다음에 weak하고 강자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약자는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할 일을 받아들인다. 예, 제가 거기다 받아들여야 했는데 have to니까 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멜로스인들은 그런데 보편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편적 선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말 들었어야 돼요. 아테나이가. 공정한 처우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그랬으면 아테나이는 뭐예요? 다른 폴리스들에게 아테나이는 보편적인 선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해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텐데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아테나이 사절단이 하는 말이 참으로 뻔뻔한 우리 제국이 종말을 고한다 해도 우리는 나중에 일어날 일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바라오. 양쪽의 이익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 이익이지. 여기서 중요한 표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 지금의 핵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 그래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테나의 사절단이 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 132페이지에서도 그 눈앞의 현실을 신에게는 아마도 인간에게는 확실히 지배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지배하는 것이 자연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요. 요게 바로 그 현실주의적 권력 이론들을 쭉 지금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적인 권력 이론을 펼쳐 보이는 것. 현실주의적인 권력 이론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민주정 국가라 해도 이런 권력욕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네 나라의 이익만을 오로지 추구하려는 이런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현명한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134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쯤에 보면 현명함과 민주정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했다. 우리가 민주정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민주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곧바로 정치 구성원들 모두의 현명함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다만 독재보단 낫기 때문에 그렇을 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하고 이 민주정을 올바름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은 또 그것과 좀 다르죠. 평등하고 누구나 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이런 것 있잖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제멋대로 할 자유는 아니잖아요. 대중의 현명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 네, 이게 헤도네죠. 쾌락에 대한 욕망이죠. 민주정과 현명함을 결합시킬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마무리하면서 135페이지에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정리해둔다. 왜 아테나이 제국은 실패했는가? 무력은 있었는데 설득력은 결여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이죠. 그리고 무력이 있었는데 설득력을 결여한 까닭은 그들이 현명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이라고 하는 정치체제만 가지고는 보장할 수 없다. 둘째, 현실 정치에 충실하면 진정한 의미의 제국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제국이라고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제국주의 국가죠. 그런데 현실 정치에 충실하다고 해서, 즉 무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 나라에도 운이 따라줘야 하겠지만 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건 제쳐두더라도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 세력에 부딪히게 되죠.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설득력이라고 하는 건 꼭 성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 무력 행사에 있어서도 타당한 명분, 그리고 적들이라 해도 수긍시킬 수 있는 설득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셋째, 현명한 다수에 의한 민주정은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다수에 의한 민주정은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 민주정은 더 이룩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만들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이게 이제 제 9강까지 펠로폰네소 전쟁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10강은 1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전쟁 이후 상황, 마케도니아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히랍사상 저변에 깔린 인간관, 그때 이제 헬레니즘 세계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10강입니다. 10강은 역사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역사 철학 또는 사상사에 관한 얘기죠. 네. 뭐 기껏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케도니아, 페르시아가 전쟁 자금을 대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결국에는 에게와 페르시아는 마케도니아 제국, 아이고 알렉산드로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됩니까?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죠. 싸움에 지친 사람들은 편안함을 찾아 들게 된다. 네, 30년 넘게 전쟁을 하니까 전쟁 비용이 바닥났고 월급 받는 용병이 등장하니까 돈은 더욱 부족해지고, 황금을 가진 페르시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황금을 가진, 네, 황금을 가진 페르시아 그리고 폴리스들 사이에는 증오만이 남아있게 되죠. 페르시아가 결국 에게해와 소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상위 권위체가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상위 권위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을 가진 페르시아. 이거 중요합니다. 황금을 가진 페르시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 기술을 선보이게 되죠. 새로운 전쟁 기술. 제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설명을 길게 써놨는데, 앙드레 보나르의 그리스인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얘기를, 이런 부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쟁 기술. 전쟁 기술. 알렉산드로스의 전쟁 기술. 그리고 이제 데모스테네스나 이소크라테스, 아, 이런 사상가들이 있다. 이 사상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데모스테네스나 이소크라테스. 그리고 이때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사상사에서 헬레니즘 철학사에서 얘기하는 에피쿠로스주의, 스토아주의, 퀴니코스주의 이런 사상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사상사 공부를 해보면서 아, 이것만큼 그 시대의 사상을 반영하,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사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이쪽입니다. 그리고 퀴니코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개, 에피쿠로스, 스토아, 퀴니코스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것이 배태된, 즉 생겨난 시대적인 배경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의 조금 방향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기회가 되면 헬레니즘 사상사, 이 사람들의 그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 사상은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명주를 오래가게 한다 하는 안심 인명의 철학입니다. 이 편안함을 찾아서죠. 편안함을 찾아서.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의 사상으로서 등장했다는 것. 거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게 뭐겠어요? 기독교겠죠. 기독교 등장은 여기서 뭐 논할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등장은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냥 헬레니즘 사상사로서 스토아, 에피쿠로스, 퀴니코스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 로마와 중세 가톨릭 제국 시대, 로마와 중세 가톨릭 제국 시대 제11강부터, 로마 좋죠. 저는 로마 아주 좋아합니다. 로마부터 이제 11강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